VOA 세계 뉴스입니다. 스위스 의회가 독일제 탱크 25대의 퇴역을 승인했다고 스위스 국영 SRF 방송이 26일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스위스 연방 상원이 이날 스위스 육군이 보유한 레오파르트 2 탱크 중 25대에 대한 퇴역을 승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퇴역이 승인된 탱크는 현재 운용되지 않고 있는 예비군 96대 중 일부로 스위스는 자국이 보유한 230대 레오파르트 2 탱크 중 134대를 운용 중입니다. 이번 퇴역 승인은 이들 탱크를 해외에 재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앞서 독일 정부는 지난 2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보낸 자국 탱크를 대체하기 위해 이 예비군 96대 중 일부를 독일 라인메탈사에 되팔 것을 스위스 정부에 요청했었습니다. 미하엘 플리거 스위스 주재 독일 대사는 SRF와의 인터뷰에서 스위스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면서 이 탱크들로 독일과 유럽 국가들이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 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크렘린궁이 밝혔습니다. 크렘린궁은 라이시 대통령이 이날 통화에서 이란의 브릭스 가입을 지지해준 데 대해 푸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러시아가 내년도 브릭스 의장국인 점을 감안해 이란이 브릭스의 공식 활동에 원활하게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크렘린궁은 밝혔습니다. 이번 전화회담은 이란 측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브라질과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5개국의 협력체인 브릭스는 지난달 24일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아르헨티나, 이집트, 에티오피아, 아랍에미리트 연합 등 6개 나라를 추가 회원국으로 초청했습니다. 이들 초청국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공식 회원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라크의 한 결혼식장에서 26일 화재가 발생해 2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이라크 당국이 밝혔습니다. 이라크 당국은 27일 발표를 통해 기독교인들의 결혼식이 열린 이라크 북부 니네베주 소재의 한 건물에서 발생한 이날 화재로 100여 명이 숨지고 약 150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이라크 내무장관은 기자들에게 화재가 발생한 결혼식장은 안전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불꽃놀이 때문에 식장 천장이 사람들 머리 위로 무너져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사고가 난 결혼식장은 화재 발생 시 몇 분 안에 무너져 내리는 값싼 가연성 자재를 사용했으며 이로 인해 붕괴가 일어난 것이라고 이라크 민방위군은 밝혔습니다. 이라크 합동작전사령부 대변인은 화재 당시 결혼식장에 1,300명의 하객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라크 주재 유엔 대표부는 이번 사건이 엄청난 비극이라면서 사망자와 부상자 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했습니다. 또 이라크 정부는 사흘간의 국가 애도기간을 선포했습니다. 지난주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간 무력 충돌이 일어났던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의 주유소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 사망자 수가 적어도 68명으로 늘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카라바흐 옴부즈맨 사무소는 지난 25일 발생한 이 사고로 사망자 외에 105명이 실종되고 약 300명이 다쳤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는 나고르노카라바흐를 빠져나가려는 수천 명의 인파와 차량들이 연료를 얻기 위해 주유소들로 몰려든 가운데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에이드리언 왓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어제 성명에서 나고르노카라바흐 주민들과 고통받은 모든 이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해당 지역에서 아르메니아로 건너오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이들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왓슨 대변인은 또 해당 지역에서 폭력으로 피해를 입거나 살 곳을 잃은 이들을 위해 보건을 비롯한 긴급 인도적 지원을 추가로 발표하고 있다면서 위생용품과 담요, 의류 등 필수 품목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국제개발처는 해당 지역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에 1,150만 달러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르메니아 정부는 26일 현재 나고르노카라바흐 내 아르메니아계 주민 약 12만 명 중 2만 8천여 명이 아르메니아로 들어왔다고 전했습니다. 로드리고 차베스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자국을 거쳐 미국으로 건너가려는 국제 이민자들이 폭증하고 있어 비상사태 선포를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차베스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최근 자국을 통과하는 이주민들이 일으켰던 폭동에 대해 언급하면서 코스타리카의 호의를 약점으로 여기는 그 누구에게라도 단호한 입장을 취할 것을 보안당국에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차베스 대통령은 코스타리카에 도착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미국에 가기 위해 코스타리카를 통과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등 중남미 국가는 물론 중국, 예멘, 방글라데시를 포함한 세계 곳곳에서 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27일 수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미한 연합 훈련을 침략적 성격이 강한 위협이라고 규정한 북한 유엔 대사의 발언에 이 훈련은 관례적이고 방어적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국의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9.19 남북군사합의가 북한에만 유리한 합의라며 효력을 최대한 빨리 정지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은 제54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유린 실태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다 아침부터 차차 맑아지겠고 곳에 따라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4도에서 19도, 최고는 16도에서 29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가 미국과 한국을 맹비난한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은 미한연합훈련과 무관하게 추진되어 왔다며 부정직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반박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미한연합훈련을 침략적 성격이 강한 위협으로 규정한 북한의 비판에 대해 미한 군사훈련의 관례적 방어적 특징을 내세우며 반박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6일 미한연합훈련을 맹비난한 김성 대사의 유엔총회 연설에 대한 BOA의 이메일 논평 요청에 한국, 일본과 함께 오랫동안 실시해온 양자, 삼자 군사훈련은 순전히 방어적인 성격이며 군사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지역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그 외 다른 활동과 달리 미국 등의 군사훈련은 어떤 유엔 안보리 결의도 금지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단지 양자와 삼자 군사훈련에 대한 대응이라는 북한의 부정직한 주장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진실은 기록을 통해 드러난다며 미국과 한국이 2022년 8월 대규모 훈련을 재개했을 당시 북한은 이미 그해 ICBM을 6차례 발사했고 핵실험장 재건 노력도 한창 기울이고 있었다는 예를 들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전례 없이 많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외교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관여에 관심이 있다는 조짐은 현재까지 안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 대사는 이날 제78차 유엔총회 일반 토의 연설에서 미국과 한국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한국이 정권 종말, 평양 점령과 같은 유엔 헌장의 원칙과 목적을 난폭하게 유린한 히스테리적 대결 망언을 떠들고 있다면서 미한 연합훈련을 그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우리 국가인 문전에서 프리덤 쉴드, 쌍룡, 연합합동화력경멸훈련, 울지 프리덤 쉴드와 같은 침략적 성격이 명백한 합동군사연습들을 리언이어 그것도 사상 최대 규모로 불려놓았습니다.
이어 미국과 한국이 핵협의 그룹을 구성한 이후 핵전략잠수함과 핵전략폭격기 등을 출격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미한일이 삼각공조를 강화한 데 대해서는 미국이 오랫동안 야망해온 아시아판 나토 창설을 실천에 옮긴 것이라면서 이로써 동북아 지역에는 신냉전 구도가 들어섰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사는 윤석열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선반도 지역 정세가 오늘과 같이 위험천만한 상황에 이르게 된 데는 힘이 과신에 빠져 패권 야욕을 기어이 실현하려는 미국이 있지만 친미 굴종과 동족 대결의 환장에 대어 민족의 머리 위에 핵전쟁의 참화를 몰아오고 있는 현 대한민국 집권 세력에도 응당한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문제를 지적한 데 대해선 자주적인 주권 국가들 사이의 평등하고 호의적인 관계 발전은 미국의 식민지에 불과한 대한민국이 간섭할 문제가 못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일 유엔 총회 기조 연설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성 대사는 이날 연설 내내 한국을 대한민국으로 지칭했지만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호칭을 생략하고 한국 정부를 괴뢰 정부로 불렀습니다. 김 대사의 연설은 약 18분간 진행됐습니다. 이날 미국과 한국의 유엔 주재 대표부 관계자 두세 명이 김 대사의 연설을 지켜봤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각국 정상의 유엔총회 연설인 일반 토의가 막을 내렸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정상 등이 북한의 유엔 제재 위반을 비판했지만 대다수 국가는 우크라이나 문제에 집중하며 북한 문제에 큰 비중을 두지 않았습니다. 유엔총회 일반 토의를 취재한 함지하 기자가 현장에서 제기된 북한 관련 사안과 강조점을 짚어봤습니다.
26일 막을 내린 올해 유엔총회 일반 토의에선 전 세계 190여 개 나라에서 모인 정상 등 주요 인사가 전 세계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고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은 북한 문제를 언급하며 이 사안에 대한 유엔 회원국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연설에서 북한을 규탄하고 동시에 대북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이든 대통령은 일반 토의 첫날인 19일 브라질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연단에 올라 작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북한을 거론했습니다.
We condemn the DPRK's continued viol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But we are committed to diplomacy.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북한의 지속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규탄한다며 그러나 우리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외교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9일 가장 마지막 순서로 연설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북한을 언급했는데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나겠다는 내용이 올해도 반복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도모니 아타라시 지다이오 키리히라이테이쿠 투유 칸텐카라 조켄오 츠케즈니 이츠데모
새로운 시대를 함께 열어간다는 관점에서 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언제든 조건 없이 마주앉을 수 있다는 의지를 전한다는 것입니다. 북한 문제를 길게 언급하지 않고 규탄보다는 대화 의지에 좀 더 초점을 둔 미국, 일본 정상과 달리 20일 연단에 오른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취임 첫 해인 지난해 핵무기와 대량 살상 무기, 인권 문제를 거론하면서도 북한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올해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에 북한은 물론 러시아까지 거론했습니다.
세계 평화의 최종적 수호자여야 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다른 주권 국가를 무력 침공해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무기와 군수품을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권으로부터 지원받는 현실은 자기 모순적입니다.
이처럼 미국과 한국, 일본이 북한 문제를 제기하며 국제적 관심을 촉구했지만 각국 정상의 총회 연설에서 북한이 차지한 비중은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쿠바가 국제사회 제재를 받는 여러 나라를 나열하며 북한을 언급하고 불가리아가 비확산 문제를 지적하며 북한을 사례로 든 게 사실상 전부입니다. 대신 많은 나라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안보 우려 사안으로 제기하며 러시아의 전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그러자 23일 연단에 오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을 함께 묶어 비난하는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특히 최근 강화되고 있는 미한일 3자 협력을 미니 동맹이라고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미국과 중국 관계의 미묘한 변화도 감지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언급한 타이완 해협이나 중국의 현상 변경 시도와 같은 중국이 민감해하는 내용을 연설문에 담지 않았습니다. 다만 중국에 대해 명확하고 일관된 입장을 밝히고 싶다며 우리는 양국 간 경쟁이 갈등으로 치닫지 않게 하기 위해 이를 책임 있게 관리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중국과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을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When it comes to China, I want to be clear and consistent. We seek to responsibly manage.
한정 중국 부주석도 21일 연설에서 패권주의와 힘을 앞세운 정치, 일방주의, 그리고 냉전적 사고방식에 반대한다고 말했지만 직접적으로 미국을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북한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연설자로 나섰습니다. 북한은 2015년 리수용 전 외무상이 유엔 총회 연설자로 나서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리용호 전 외무상이 뉴욕 유엔 본부를 찾아 연설했지만 2019년부터는 김성 대사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정상이 아닌 대사급인 만큼 일반 토의 마지막 날인 26일 10번째, 끝에서 6번째로 연설했습니다. 김성 대사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미국과 한국에 돌렸습니다. 올해로 78년째 열리는 유엔 총회는 지난 5일 공식 개막했지만 각국 정상이 연설하는 일반 토의 주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회기에 돌입합니다. 유엔 총회는 매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군사와 경제, 인권, 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각국 대표들이 토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북한 문제는 올해도 핵을 포함한 군사 문제를 다루는 제1위원회와 인권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에서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1위원회와 3위원회는 매년 북한을 규탄하는 내용이 포함된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권을 다루는 3위원회는 지난 2016년부터 표결 없는 합의 방식으로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북한의 인도적 상황에 우려를 표명하고 인권 개선 노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총회 개막을 앞두고 최근 유엔 총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으며 일부는 국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북한은 경제 사안을 다루는 제2위원회와 특별 정치와 탈식민 문제를 다루는 제4위원회, 법률을 다루는 제6위원회 등에서 대북 제재의 부당함과 한반도에 주둔 중인 유엔사 해체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올해도 이들 회의에서 같은 주장을 펼칠지 주목됩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의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9.19 남북군사합의가 북한에만 유리한 합의라며 효력을 최대한 빨리 정지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핵공격을 시도하면 정권 종말을 맞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전임 정부 시절 남북한이 합의한 9.19 군사합의에 대해 합의 자체가 북한에만 유리하고 우리한테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합의라고 늘 생각했고 지금도 그 소신엔 변함이 없다며 효력 정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창린도 포격 도발 이후에 이제는 그 불리한 합의마저 북한은 안 지키고 우리만 지킨다. 그래서 저는 국방부 장관이 되면 이게 국방부만 또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관련 부처를 설득을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폐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효력 정지는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9.19 군사합의의 정식 명칭은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로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 공동선언 부속 합의서입니다. 남북 정상이 종전선언의 필요성에 공감한 4.27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위한 군사적인 차원의 합의였습니다. 합의는 군사분계선, 즉 MDL 일대에서 군사연습과 비행을 금지하고 해상 완충구역 내 함포와 해안포 실사격 등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를 일부 철수하고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드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 후보자는 판문점 선언은 북한이 비핵화한다는 전제하에서 남북이 평화를 만들기 위한 프로세스였다며 북한 비핵화라는 잘못된 가정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9.19 군사합의는 그 효력을 원천적으로 의심받기 좋은 상황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 후보자는 9.19 군사합의로 인한 부작용과 관련해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 정밀타격이 제한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휴전선 기준 평양까지는 140km에서 150km지만 서울까지는 40km에 불과하며 수도권의 인구 50%가 몰려있다며 우리 재래식 전력은 양적으로 부족하고 비교 우위가 있는 질적 전력으로 군사력 균형을 유지하는데 비행금지구역은 빠르면 빠를수록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펴낸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이 9.19 군사합의 체결 이후 작년 말까지 명시적으로 합의를 위반한 사례가 17건에 달합니다. 특히 지난해 12월엔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휘젓고 다니면서 한국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월 4일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신 후보자의 발언이 북한의 영토 침범 행위 등 재발 시 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침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의 핵 위협 고도화에 대응해야 하는 국방수장으로서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 장관도 대통령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걸 뭐 넘어서는 독단적인 결정을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어차피 그런 결정을 하려면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이라든지 의사결정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무인기 도발과 같은 그런 도발이 재개되거나 연평 해전과 같은 도발 또 추가 핵실험 이런 고강도의 도발을 한다면 대통령의 그런 중대한 결심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남북관계발전법은 대통령은 남북관계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엔 기간을 정해 남북합의서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비준 동의를 얻은 합의서의 경우 효력을 정지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9.19 군사합의는 국회 비준을 받지 않아 국회 동의 없이도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신 후보자는 또 청문회에서 북한의 도발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 후보자는 북한은 무인기 침투, 각종 미사일 도발, 핵실험 준비, 대남 공개 협박 등으로 대한민국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도발하면 처절하게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응징할 것입니다. 북한이 핵공격을 시도하면 북한 정권이 종말을 맞게 할 것입니다.
신 후보자는 또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엄중하다며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북중러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신 후보자는 이에 우리에겐 강한 국방력과 굳건한 동맹 그리고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한미동맹을 더 굳건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미연합연습과 훈련을 강화하고 한국의 전략적 대응 능력과 미국의 확장 억제 능력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겠다며 유엔사 회원국은 물론 다양한 우방국과의 국방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 후보자는 북한 도발 억제를 위해 대북 심리전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신 후보자는 대북 심리전은 북한을 억제하는 데 가장 좋은 수단이라며 장관에 취임하면 대북 심리전 재개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 후보자는 2015년 비무장지대 목함지뢰 도발 사건 당시 합참 작전본부장이었습니다. 신 후보자는 당시 심리전을 제기하니까 북한에서 유감을 표명하고 당장 뛰어내려왔다며 북한을 불편하게 만들어 도발을 억제하는 게 평화를 유지하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이 제네바에서 진행 중인 제54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유린 실태를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북한은 오히려 미한일의 인권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셸 테일러 유엔인권이사회 주재 미국 대사는 26일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테일러 대사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54차 유엔인권이사회 일반 토의에서 인권 유린이 심각한 나라 중 하나로 북한을 꼽았습니다.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remains abhorrent. We call on its government to respect human rights and to urge states to uphold.
테일러 대사는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끔찍하다며 북한 정부가 인권을 존중하고 강제 송환 금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성미 주 제네바 한국 대표부 차석 대사도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In 2014, the COI report concluded that systemic, widespread, and grave human rights violations have been and are being committed in the DPRK.
It is deplorable. 윤 차석 대사는 2014년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는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자행돼 왔고 지금도 자행되고 있다고 결론 지었다면서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선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 인권 문제는 본질적으로 국제 평화, 안보와 연결돼 있다며 북한 정권은 강제 노동과 같은 인권 침해를 통해 불법 무기 개발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차석 대사는 북한이 모든 인권 침해 행위를 중단하고 모든 납북자, 구금자, 전쟁 포로를 즉각 송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보편적 정례검토 UPR을 포함한 UN 인권 메커니즘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본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The abduction by North Korea are the serious humanitarian issue with time constraints. It is matter concerning Japan's sovereignty and the lives and the
일본 대표는 북한에 의한 납치 문제는 시간적 제약이 있는 심각한 인도주의적 문제라며 일본의 주권과 일본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북한이 납치 피해자들을 즉각 집으로 돌려보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호주 대표도 북한의 납치와 강제 실종 피해자들이 계속 고통받고 있다며 이 문제는 2014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체코 대표도 북한에서 계속되는 조직적인 인권 침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강제 실종과 북한이 저지른 수많은 인권 침해와 범죄의 모든 피해자들을 위한 책임 규명과 정의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이날 회의에서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끔찍한 인권 실태에 인권이사회가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방광혁 주 제네바 북한 대표부 차석 대사는 미국에서는 총기 범죄로 어린이 등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인종차별이 만연하다고 말했습니다.
South Korea continues to disregard the demand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remedy systematic and widespread violation and abuses.
방 대사는 한국이 국내에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와 남용을 시정하라는 국제사회의 요구를 계속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과거 일본군을 위해 조선인 여성을 성노예로 강제 연행하는 등 반인도 범죄를 저지른 세계 1위의 납치 국가라면서 여전히 과거사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협력 강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다음 주 미국 상원에서 한반도 청문회가 열립니다. 북러 무기 거래 대응 방안과 함께 제재 집행, 북한 인권 관련 사안 등이 다뤄질 전망입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10월 4일로 예정된 미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회 청문회는 미 의회에서 한반도 문제를 특정해 열리는 올해 두 번째 청문회입니다.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의 크리스 벤 훌런 상원의원은 25일 워싱턴 DC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열린 한미 전략포럼에 참석해 한반도 관련 현안들을 심도 있게 다루는 청문회를 다음 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As chairman of the Senate Foreign Relations Subcommittee on East Asia and the Pacific, I will be exploring these questions more deeply at an upcoming hearing that I'm
다만 의회가 이번 주 내 예산안 혹은 임시 출안을 처리하지 못해 연방정부 셧다운, 즉 업무정지 사태가 발생하면 다음 주 의회의 정상적인 업무가 일시적으로 마비되기 때문에 한반도 청문회 개최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베놀런 의원실은 이번 청문회 개최 취지와 증인 명단, 주요 의제에 대한 VOA 서면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청문회에 빅터 차 CSIS 부소장 겸 한국석자 등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기 위한 북한의 무기 제공 가능성에 대한 의회 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민주당의 딕더빈 상원 원내 총무는 지난주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근 정상회담 장면을 보여주는 대형 사진 두 장을 상원 본회의장에 들고와 연설하며 북러 무기 거래의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And just last week, what a classic photograph these are. What classic photographs these are.
더빈 의원은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마주보며 환담하는 사진을 가리키며 정말 전형적인 사진이라면서 이 두 사람보다 더 치명적인 2인조는 없을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북러 무기 거래 가능성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가 큰 만큼 이번 청문회에선 관련 대응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특히 미국이 기존 대북 제재를 더 충실히 시행해야 한다는 의회 내 지적은 초당적이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제재 집행 문제가 청문회에서 다뤄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주일 미국 대사를 지낸 소위원회 소속인 빌 해거티 공화당 의원은 최근 VOA에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면 추가 제재가 꼭 필요하다며 기존 제재를 완전히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further sanctions are certainly in order.
베놀런 의원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등 외국 은행에 대한 3자 제재, 즉 세컨더리 보이콧을 부과하도록 하는 미국의 오토원비어법을 거론하며 우리가 취해야 할 조치 중 하나는 기존의 미국 및 기타 대북 제재를 더 잘 집행하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Among the steps we should take is to better enforce existing U.S. and other sanctions against the DPRK.
베놀런 상원 의원은 최근 새출리 청문회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중국에 기반을 둔 선박업체와 해운업체들의 대북 제재 위반 사례를 지적한 점을 언급하며 이들 업체에 대한 재무부의 제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대북 제재와 관련해 의회 내 관심이 커진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 문제도 이번 청문회에서 다뤄질지 주목됩니다. 베들런 의원은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팀 케인 상원 의원과 함께 지난달 바이든 행정부에 서한을 보내 북한이 제재 회피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악용하고 있는 데 대한 행정부의 대응 계획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선 북러 무기 거래 문제 외에도 북한 내 인권 유린 실태와 대북 정보 유입 강화 방안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베놀런 의원은 25일 CSIS 포럼에서 밝혔습니다. 베놀런 의원은 의회가 2019년 제정한 대북 제재 강화법인 오토원비어 북핵 제재 강화법에 이어 지난해에는 북한의 정보 억압에 대응하기 위한 오토원비어 북한 검열 감시 대응법 제정을 주도했습니다. 게다가 의회에선 현재 북한 인권과 관련해 지난해 만료된 북한 인권법을 5년 더 연장하는 재승인 법안이 아직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아태 소위원회 소속인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의원은 공화당 마르코 루비오 의원과 함께 상원에서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인사이기도 합니다. 부의회는 벤홀런 의원 등 동아태 소위 소속 9명의 의원실에 이번 청문회에서 제기할 주요 질문이 무엇인지 문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청문회에선 미국의 대중첨단 기술 수출 및 투자 통제 조치에 대한 의원들의 인식이 어떻게 표출될지도 주목됩니다. 중국의 대규모 반도체 생산 시설을 운영 중인 한국 일부 기업들은 최근 미 상무부가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미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반도체 기업에 중국 내 생산 확장에 제한을 두는 규정을 발표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회원국들이 북한의 불법적인 핵개발을 국제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자 도전으로 규정했습니다.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고 있는 제67차 국제원자력기구 정기총회에서 회원국들이 북한의 지속된 핵개발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국의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5일 연설에서 북한은 지금도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불법적인 핵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7차 핵실험 준비도 거의 마쳤다고 지적했습니다.
President, even at this moment, the DPRK continues its illegal nuclear activities in violation.
이 장관은 특히 북한이 지난해 9월 핵 무력 정책을 법제화한 점을 상기하며 북한은 우리를 향해 노골적으로 핵 선제 타격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불법적인 핵 프로그램 추구와 위협 고조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도전일 뿐만 아니라 국제 비확산 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이 불법 도발을 중단하고 완전한 비핵화로 나아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다카이치 산하의 과학기술 담당상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국제 비확산 체제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한다고 비판했습니다.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gram poses a serious challenge to the international non-proliferation regime.
다카이치 과학기술 담당상은 북한의 모든 대량 살상 무기,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모든 국가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랑스의 프랑수아 자크 원자력위원회 위원장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했습니다.
It's not enough time to fully address the topic of DPRK, but France urges DPRK to refrain from any nuclear tests and to relinquish immediately all of its nuclear weapons and existing nuclear and ballistic programs.
자크 위원장은 북한의 핵실험을 자제하고 모든 핵무기와 기존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북한의 의무에 따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즉각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웨덴의 다니엘 웨스트렌 기후환경부 차관도 북한의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이행하라고 역설했습니다.
To fulfill its international commitments and undertake the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armament of its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 and immediately cease all related
차관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와 IAEA 총회 결의에 따라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군축에 착수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스웨덴이 한반도의 평화적 대화를 지지하는 데 전념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북한에서의 새로운 검증 작업을 위한 IAEA의 준비 태세를 지원하기 위해 200만 스웨덴 크로나, 미화 18만 천여 달러를 지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IAEA는 각국의 핵 확산 금지 조약 준수와 IAEA 핵 안전 조치 이행 여부를 검증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핵시설에 대한 현장 검증 활동은 2003년 NPT 탈퇴를 선언한 북한이 2009년 일방적으로 IAEA의 안전조치 활동을 거부함에 따라 중단된 상태입니다. 다만 위성사진과 공개된 정보 등을 토대로 북한의 핵활동을 간접적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자국의 핵무기 개발이 적대 세력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IAEA 정기총회 이틀째인 26일 스위스의 브누아 레바즈 연방에너지부 국장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군사위성 궤도 진입 시도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Switzerland remains deeply concerned about the continuation of the DPRK'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in violation of releva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레바즈 국장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지속되고 있는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및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의 포기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폴란드 아담 기브루제 레브르 투베르스텐스키 기후환경부 차관보는 북한이 협상에 임하는 대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 우려했습니다. 레트베르티스키 차관보는 북한이 또 다른 핵실험 감행으로 위기를 고조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는 위험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북한은 비핵화 협상에 참여하고 유엔 안보리의 모든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리투아니아 알비나스 자나나비치우스 에너지부 차관도 총회 발언을 통해 북한의 지속된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북한이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행동을 자제하고 완전한 비핵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177개 회원국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25일 개막돼 오는 29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IAEA 정기총회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원자력 안전과 북한, 이란 핵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유엔이 정한 국제 핵무기 전면 폐기의 날을 맞아 세계 여러 나라들이 북한의 핵 위협을 규탄했습니다.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나서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78차 유엔 총회가 진행 중인 뉴욕 유엔 본부에서 26일 국제 핵무기 전면 폐기의 날을 맞아 고위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바네사 프라이시어 유엔 주재 몰타 대사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4차례 발사하는 등 지난해 초부터 기록적인 수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나섰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DPRK also continued to advance its nuclear program and announced new aggressive doctrines setting out conditions in which it could use nuclear weapons.
그러면서 북한은 또한 핵 프로그램을 계속 발전시키고 선제 사용 등 핵무기 사용 조건을 명시한 새로운 공격적 핵 교리를 발표했다며 이는 용납할 수 없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프라지어 대사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는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에머리 브라운 외무장관도 북한의 도발적인 핵 수사를 규탄했습니다.
Ominously, we continue to witness the ratcheting up of tensions i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ongoing threat of nuclear blackmail.
브라운 장관은 불길하게도 우리는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핵 협박 위협이 계속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도 핵 위협이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핵무기를 협박의 도구로 삼는 모든 수사를 단호히 규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알렉산드르 마시크 유엔 주재 대사는 국제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also deeply concerned about the DPRK's nuclear and ballistic programs, which pose a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이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외교로 복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시카네 기미히로 유엔 주재 일본 대사는 핵무기 없는 세상은 핵 비확산 없이 달성할 수 없다며 일본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과 이란 문제 해결을 포함한 핵 비확산 노력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연설에서 북한 등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는 않은 채 핵무기 사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완전 폐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엄청난 규모의 인도주의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은 이날 회의에서 연설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북한의 최선희 외무상은 지난 4월 북한이 2003년 핵확산 금지조약 NPT를 탈퇴했다는 사실을 들며 어떤 조약상 의무로부터 자유롭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외무상은 이와 함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은 미국과 그 동맹의 군사행동에 대한 정당한 주권 행사라며 적대적인 주변 환경이 근원적으로 종식될 때까지 행동 조치들을 계속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총회는 핵무기 위협을 줄이기 위해 매년 9월 26일을 국제 핵무기 전면 폐기의 날로 지정하고 2014년부터 이날을 기념해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한 동맹 70주년을 맞아 역대 미한 연합 사령관들이 양국 동맹의 중요성과 혁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미동맹재단은 오늘 역대 미한 연합 사령관들이 동맹 70주년과 주한미군 전우회가 미국에 등록한 10월 1일 한미동맹의 날을 맞아 특별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제임스 셔먼 전 사령관은 미한 동맹은 대한민국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고 항구적인 번영을 가능하게 한 전 세계의 모범이 되는 동맹이라며 특히 미한 상호 방위조약은 미한 동맹을 강력하게 결속시키는 접착제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커티스 스케파로티 전 사령관은 오랜 세월을 거치며 미한 동맹이 강화되어 온 만큼 우리의 적도 강해졌다면서 새롭게 부상하는 위협에 대한 감시와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되며 동시에 현재와 미래의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동맹을 혁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버웰벨 전 사령관은 한국은 여전히 북한, 중국, 러시아 등 패권을 추구하는 주변국의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평화를 보장하는 유일한 길은 강력하고 확고한 미한 상호 방위 조약이며 양국은 이번 세기와 그 이후에도 상호 방위 조약을 철저하게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중국의 탈북민 강제 송환에 대한 우려를 또다시 표명했습니다.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김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5일 VOA에 나와 다른 임무 수임자들은 탈북민 강제 송환의 임박한 위험에 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5명의 다른 유엔 전문가들과 함께 지난 7월 탈북민 강제 송환에 관한 서한을 중국 정부에 보낸 것과 관련한 VOA 서면 질의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우려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탈북민들이 고문 또는 잔인하고 비인간적, 굴욕적인 대우와 처벌, 그 밖에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할 수 있다는 지속적이고 신뢰할 만한 보고에 근거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어 박해 우려가 있는 국가에 난민이나 망명 신청자를 강제로 돌려보내는 것을 금지하는 농 르플레망 원칙은 국제 관습법이며 고문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 위험에 처한 사람에게 입국 신분에 관계없이 적용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살몬 보고관과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의 매튜 길렛 부의장, 아우아 발데 강제 실종 실무그룹 의장 등 유엔 인권 전문가 6명은 중국 정부에 탈북민 강제 북송 위험을 우려하는 공동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최근 공개된 지난 7월 18일자 서한에서 최소 2,000명의 탈북민들이 중국에 구금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북한이 국경을 재개방할 경우 이들은 농 르플르망 원칙에 위배되는 강제 송환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한국으로 탈출하려다 송환된 사람은 반역자로 간주해 정치범 수용소에 구금하고 고문이나 초법적 살인 등 엄벌에 처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탈북민 북송이 확인될 경우 중국이 당사국으로 가입한 다수의 국제인권조약에서 보호하는 권리를 위반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에 탈북민들의 구금에 관한 사실적, 법적 근거와 범죄 혐의에 관한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또 조사 과정에서 인권이 보호됐는지, 탈북민 강제 송환이 중국의 국제적 의무와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송환을 중단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임시 조치를 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 난민 최고 대표 사무소와 협의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앞서 지난 6월에도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의 매튜 길렛 부위원장과 함께 중국 정부에 자국 내에 구금된 것으로 알려진 탈북민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습니다. VOA는 제네바 주재 중국 대표부에 이번 공동서한과 탈북민 강제 송환에 대한 입장을 문의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앞서 중국은 2021년 9월 27일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에 제네바 주재 대표부 명의로 보낸 답변서에서 당시 지목된 탈북민 1,170여 명은 북한에서 불법 경로를 이용해 경제적인 이유로 중국에 입국한 불법 이민자라는 입장을 밝히며 강제 송환 금지 원칙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17일 류펑위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강제 북송 중단에 대한 VOA의 질의에 중국 정부는 그동안 중국법과 국제법, 인도주의에 따라 중국으로 불법 입국한 북한 주민들과 관련된 문제를 처리해왔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VOA 뉴스 김진입니다.
중국과 북한의 사이버 범죄 집단이 미국의 독특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미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특히 국가가 배후에 있는 사이버 범죄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보건복지부는 미 보건부분을 위협하는 중국과 북한의 사이버 범죄 집단은 국가가 배후에 있다는 점에서 다른 행위자들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발표한 의료 및 공중보건에 대한 북한과 중국의 사이버 범죄 위협 보고서에서 북한과 중국은 각각 상대적 절대적인 측면에서 모두 상당한 사이버 강국이라며 두 나라의 사이버 범죄 집단은 미 보건부분의 독특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두 나라의 국내 정치는 국가 지원의 사이버 범죄자들이 미 보건부분을 위협하는 독특한 사이버 범죄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사이버 범죄 조직으로 활동하는 북한과 중국에서 비롯된 그룹들은 다른 사이버 범죄 조직의 모든 정교함을 갖추면서도 그 배후에는 국가가 지원하는 자원이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들은 국가 지원을 받은 범죄자이며 미국 의료 부분을 포함한 여러 산업을 표적하고 삼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다만 미국의 보건 부분 등을 겨냥한 북한 사이버 공격의 목적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정보안보실과 보건부분 사이버안보협력센터가 공동 작성한 이번 보고서에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 유형과 이를 지휘하는 북한 정찰총국의 성격과 임무 등이 상세히 소개됐습니다. 김숙희 등으로도 알려진 FT43과 라자루스 등 북한 정찰총국 산하의 해킹 조직으로 알려진 사이버 범죄 행위자들의 공격 유형과 목적도 분석했습니다. APT-43에 대해선 북한의 다른 국가 지원 행위자들과 고도로 협업하며 전략적 정보 자금 조달을 위한 사이버 범죄를 벌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 집단은 고도로 맞춤화된 스피어 피싱 이메일을 감염공로로 사용한다며 VOA 기자를 사칭해 북한 관련 논평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한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라자루스 그룹의 경우 10년 넘게 가장 활발한 북한 사이버 위협 그룹 중 하나라며 스파이 활동과 지적 재산 탈취, 금융 사기 등의 목적을 두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보건복지부가 미 보건 분야를 상대로 한 북한 해킹 조직의 위협을 경고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북한 해킹 조직이 미국 보건 분야를 노리고 있다는 내용의 보건부문 사이버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주의보를 통해 미 정부기관의 네트워크와 서버 보안 프로그램인 매니지 엔진의 취약점을 악용한 공격이 있었다며 공격 목적에 대해선 자세히 밝히지 않으면서도 그 배후로 라자루스를 지목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사이버 보안 업체 시스코 탈로스의 최근 보고서 분석을 인용해 라자루스가 미국과 유럽의 인터넷 기반 인프라와 의료기관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면서 이들이 미국 보건 분야 인프라 시설의 보안 프로그램에 취약점을 노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주의보에서도 역시 북한 해킹 조직의 목적에 대해선 자세히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사이버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 의료기관 등 주요 사회기반 시설을 해킹해 그 대가로 암호화폐 등 금전을 요구하는 형태의 악의적 사이버 공격을 벌이고 있다고 여러 차례 지적해왔습니다. 사이버 전문가인 매튜 하 발렌스 글로벌 연구원은 VOA에 특히 북한이 의료기관을 계속 표적으로 삼는 이유는 의료정보의 경우 탈취되면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고급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at requires the North Koreans to be able to steal that information, which is a lot harder than just simply accessing.
실제로 미 법무부는 지난해 7월 북한 해커들이 미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랜섬웨어 공격을 가하고 이를 해지하는 대가로 암호화폐를 탈취한 사실을 공개하고 미국 연방수사국 FBI의 신속한 대처로 약 5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가정보국장은 올해 초 발표한 연례 전세계 위협평가에서 북한의 사이버 범죄는 2020년에서 2023년 사이 암호화폐와 같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돈을 훔치기 위해 기업들을 겨냥하는 특징을 보였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행위자들이 랜섬웨어로 의료회사들을 겨냥하는 것이 북한 사이버 공격의 특징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지훈입니다.
비오의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다 아침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평안도와 함경도 북부에는 새벽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4도에서 19도, 최고는 16도에서 29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살펴봅니다. 평안남북도 자강도 지역입니다. 평양은 오전에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고 오후에는 흐리겠습니다. 최저 18도, 최고 25도. 남포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맑겠고 최저 18, 최고 26. 신의주 맑고 최저 15도, 최고 25도. 강계 오전에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최저 13도, 최고 24도입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지역 함흥은 맑고 최저 16, 최고 29. 장진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맑고 최저 9도, 최고 19도. 해산 오전에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최저 9도, 최고 21도입니다. 함경 북도입니다. 청진 오전에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최저 16도, 최고는 24도입니다. 선봉 오전에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최저 15도, 최고는 26도입니다. 삼지연은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끼고 최저 4도, 최고는 16도가 되겠습니다. 해상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동해 대부분 맑고 먼 바다는 오전에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0.5 내지 1m로 일고 먼 바다는 0.5 내지 1.5m. 서해 대부분 맑고 앞바다 오전에 구름 끼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에 0.5, 오후에는 0.5 내지 1m. 먼 바다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북한 날씨 알아봤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 7월 무단 월북했다 북한에서 추방된 주한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 이병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AP통신이 27일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이날 북소의 미국 관리를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미국 당국이 중국에서 킹 이병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이날 관영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킹 이병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쳤다면서 해당 기관에서는 공화국 영내에 불법 침입한 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을 공화국 법에 따라 추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킹 이병의 추방 일시와 방식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었습니다. 킹 이병에 대한 북한 당국의 추방 발표는 그가 지난 7월 1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를 견학하던 중 무단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한 지 71일 만에 나왔습니다. 주한미군으로 복무했던 킹 이병은 지난해 10월 한국에서 경찰차를 발로 차 망가뜨린 혐의로 올 2월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아 5월 24일부터 48일 동안의 노역을 한 뒤 7월 10일 풀려났었습니다. 이후 미국 텍사스로 이송돼 추가 징계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비행기에 탑승하기로 했던 다음 날인 7월 18일 월북했습니다. 이라크의 한 결혼식장에서 26일 화재가 발생해 2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이라크 당국이 밝혔습니다. 이라크 당국은 27일 발표를 통해 기독교인들의 결혼식이 열린 이라크 북부 니네베주 소재의 한 건물에서 발생한 이날 화재로 100여 명이 숨지고 약 150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이라크 내무장관은 기자들에게 화재가 발생한 결혼식장은 안전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불꽃놀이 때문에 식장 천장이 사람들 머리 위로 무너져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사고가 난 결혼식장은 화재 발생 시 몇 분 안에 무너져 내리는 값싼 가연성 자재를 사용했으며 이로 인해 붕괴가 일어난 것이라고 이라크 민방위군은 밝혔습니다. 이라크 합동작전사령부 대변인은 화재 당시 결혼식장에 1,300명의 하객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라크 주재 유엔 대표부는 이번 사건이 엄청난 비극이라면서 사망자와 부상자 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했습니다. 또한 이라크 정부는 사흘간의 국가 애도기간을 선포했습니다. 스위스 의회가 독일제 탱크 25대의 퇴역을 승인했다고 스위스 국영 SRF 방송이 26일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스위스 연방 상원이 이날 스위스 육군이 보유한 레오파르트 2 탱크 중 25대에 대한 퇴역을 승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퇴역이 승인된 탱크는 현재 운용되지 않고 있는 예비분 96대 중 일부로 스위스는 자국이 보유한 230대의 레오파르트 2 탱크 중 134대만 운용 중입니다. 이번 퇴역 승인은 이들 탱크를 해외에서 재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앞서 독일 정부는 지난 2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보낸 자국 탱크를 대체하기 위해 예비분 96대 일부를 독일 라인메탈사에 되팔 것을 스위스 정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하엘 플리거 스위스 주재 독일 대사는 RSF와의 인터뷰에서 스위스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면서 이 탱크들로 독일과 유럽 국가들이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드리고 차베스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자국을 거쳐 미국으로 건너가려는 국제 이민자들이 폭증하고 있어 비상사태 선포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차베스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최근 자국을 통과하는 이주민들이 일으켰던 폭동에 대해 언급하면서 코스타리카의 호의를 약점으로 여기는 누구에게라도 단호한 입장을 취할 것을 보안당국에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차베스 대통령은 코스타리카에 도착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미국에 가기 위해 코스타리카를 통과하고 있다며 이들은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콜롬비아 등 중남미 국가는 물론 중국, 예멘, 방글라데시를 포함한 세계 곳곳에서 모여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스타리카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추진 중인 세이프 모빌리티 사무소를 개설할 예정인 국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사무소는 국제기구와의 협력하에 이민자들이 국경을 통한 입국 대신 합법적 이주를 신청할 수 있게 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구상의 일환이라고 CNN 방송은 전했습니다. 국제이주기구에 따르면 지난달 한 달 동안 84,490여 명이 남부 국경을 통해 코스타리카에 입국했으며 이는 7월에 비해 55% 늘어난 수치입니다. 차베스 대통령은 다음 달 파나마를 방문해 이민자 관련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중국군 항공기와 함정이 타이완 인근에 또다시 대거 출현했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27일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지 시각 26일 오전 5시부터 이날 오전 6시 사이 중국군 항공기 32대와 함정 8척이 타이완 인근에서 포착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젠-16과 젠-10 전투기 각각 4대, 수호이 30 전투기 2대 등 총 16대의 항공기가 타이완 북쪽과 남서쪽 그리고 남동쪽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항적 지도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중국군은 지난 22일에도 항공기 32대와 함정 7척을 타이완 인근에 보내는 등 역내 대규모 군사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